오늘 나눌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말씀을 준비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고 다시 알려야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고린도교회에 이미 전했지만은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듣고 확신하며 또한 나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복자의 소식 음자입니다. 영어로는 두 단어로 good news라는 말도 쓰지만 한 단어로 gospel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영어의 god가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좋다, 복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펠이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소식, 이야기라는 뜻도 있어서 두 단어를 합성할 때 D와 L을 빼서 가스플이 되는데 그 뜻도 역시 복된 소식입니다. 신약성에 기록된 언어는 그리스말, 헬라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유, 좋다, 복되다 라는 단어와 앙겔리온, 소식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역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키텔 사전, 편저자 이름을 따라 키텔 사전이라고 부르고 본래 이름은 TDNT라고 부르는 사전에 보면 제2권에 이 유앙겔리온의 뜻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려주는 승리의 소식을 말했습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제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BC 490년에 있었던 전쟁이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와 도시국가인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병력도 페르시아가 2만 5천 명, 아테네가 1만 명이었고 이 군대는 강력한 군대여서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의 결론은 페르시아의 승리로 예측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쟁은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테네군의 지휘관이 밀티아데스라는 매우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비록 열세긴 하지만 적군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적 정보를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 군대는 정면은 매우 강하지만 측면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투가 개시될 때 모든 전투 역량을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때 페르시아군의 전사자가 6,400명, 아테네군의 전사자가 단 192명인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하기 위하여 파이데 피디스라는 병사가 차출되었고 그는 약 42km를 달려갑니다. 쉼없이 달려가죠. 이것이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되는 일이죠. 그는 아테네 다운타운에 도달하자마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환호하며 기뻐하며 손뼉을 쳤겠죠. 한번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제가 헬라어로 다 외치면 에니케산까지 외치면 그때 한번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뜻은 고대의 전쟁은 패전 국가의 국민들은 전원 몰살을 당하거나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는데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야말로 벅찬 기쁨의 소식이죠. 이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기쁨이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노예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 다시 말하면 인권이 1도 없는 삶을 살았고 여성 노예들이 당했던 참혹한 일들은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요한겔리온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을 기록하게 할 때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허물과 죄의 죽은 자로 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일생을 마귀의 노예로 살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복음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의 뜻은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설명하는 요한겔리온이라면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1절을 한번 함께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맞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기초이죠. 주님께 예배당의 기초가 단단하기에 우리는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초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죠. 뭐에 대하여요? 첫 번째, 이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보다는 그 능력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목숨까지 바치며 시련을 이기는 것이죠. 복음의 기능,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받는 말이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영어 성경은 꽉 붙잡고 hold fast, 꽉 붙잡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붙잡지 않죠. 꽉 붙잡죠. 왜냐하면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꽉 붙잡는 사람, 다시 말하면 헛되이 믿지 않고 진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복음은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다 함께요. 사랑하는 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데, 또 하나는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람이 있어집니다. 의미를 알게 되죠. 저 100여 년 전에 해방 이전에 한국 교인의 75%는 휴전선 너머에 있었어요. 38선 너머에 있었어요. 강력한 기독교회가 저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있었죠. 총신도 평양신학교라고 그때는 불려지던 때였어요. 그곳의 중심이었어요. 선천 외곽에 한 무당이 자기 집 앞에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나 가라 하고 쫓아버렸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이야기가 메아리처럼 들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선교사님이 담임하는 그 선천의 교회에 나아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총명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참고로 소요리는 중화요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중화요리의 요자는 재료요자라면 소요리의 요자는 중요할 요자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문답 형태로 가르치는 신앙교육 교재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곁들여져 나오는 소요리 문답의 문항은 무려 107문항이 됩니다. 근데 이 백무당의 아들에게 가르친 이것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감동을 하셨죠.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선교사님은 이 아들에게 장작을 쪼개어놓으라고, 뗄감으로 쓰려고 패놓으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 들어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요. 선교사님이 감동을 하죠.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이 아들은 1927년도에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게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밖에 어렵습니다. 귀국하여 연희전문의 교수가 됩니다. 전쟁이 나던 1950년대는 문교부 장관,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 되고, 한경육 목사님과 함께 군목제도를 창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군선교회 초대이사장이 되십니다. 1957년도에는 이분이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총장이 됩니다. 어쩌면 자기도 아버지처럼 무당으로 일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근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복음은 가장 중요한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이 저마다의 소명을 따라 의미 있게 쓰임받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행복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먼저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복음을 받는 말이죠.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는 정확하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죄인이 속죄를 받기 위하여는 제사장 앞에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일본으로 하는 것은 두 손을 포개어 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하나님 저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대속의 제물을 받고 속죄하기로 약속하셨으니 믿고 나왔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죄가 박성규에게서 양에게로 옮겨지죠. 두 번째로는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내죠. 피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세 번째로는 이 양을, 조각난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지옥불 같은 맹렬한 불로 태워버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양이 다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진 것입니까? 박성규의 죄가 여기서 처벌받고 없어진 것이죠.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이 대속제물의 죽음을 통해 속죄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인데 대신 처벌받은 존재는 동물인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그 격과 가치가 다릅니다. 이것은 완벽한 속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미리 표시해 준 예표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말합니다. 걸어가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의 양은,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염소라는 표현을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소와 또는 송아지와 염소와 양이었어요. 이 세 제물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소는 인내하는 그리스도, 염소는 배척받는 그리스도, 양은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속죄 양을 말했지만 히브리서에 염소가 나오더라도 절대 여러분 혼란을 겪지 마십시오. 염소도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만 속죄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니케아 신조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신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100% 완전하신 하나님, 100%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이라야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대신 죽어야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완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는 십자가를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살려면 미국법 지켜야 되고 한국 살려면 한국법 지켜야 됩니다. 천국 살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죠? 천국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법 십자가의 법입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이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꽤나 지났죠. 그분은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을 맑게 해서 구원받게 하여 무려 20년 동안 불에 익히지 않은 음식만, 생식만 드셨어요. 10년 동안은 자기 영을 맑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앉아서 주무셨어요. 불교 용어로 장좌불와, 앉을 자자 누울 자자죠. 앉아서 주무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자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10년 동안이요. 혹시 이 자리에 장좌불화에 들어가신 분은 안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실 줄 압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수행을 했던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라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에베레스트가 8.8km밖에 안 돼요. 내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이 아비 교환의 무간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유언을 불교용으로 하면 열반송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수행으로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38년이 지났고 전도사 사에 간 지 42년이 지났어요. 많이 거룩해졌지만 아직도 제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제 수행을 통해 구원받으라면 박성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처럼 구세인이 그 피부를, 구세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구세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 이것은 수행으로 없어지지 않고 공로로 없어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속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말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학 박사요 교수였습니다. 천주교의 가르친 대로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공로와 수행이 쌓아야 된다고 해서 몸이 상할 만큼 고행을 했지만 그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는 연구하는 탑 속에서, 그 흙탑, 블랙타워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1517년 10월 30일에 종교개혁의 봉화를 높이도록 성경적 교회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속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부활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시 사자의 살활자 부활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3절에서는 십자가, 4절에서는 동일한 반복이 성경대로. 이 부활도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로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을의 유실수에 첫 과일이 맺히면 수많은 과일이 맺힐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한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나팔에, 라스트 트럼펫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역사의 마지막 날 이 트럼펫 소리와 함께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당시까지 죽어있는 사람은 부활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변화죠. 왜냐하면 부활은 다시 붙자의 살화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데 부활과 변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3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변화의 몸은 똑같은 상태죠. 자,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매장될 때는 썩을 몸이었습니다. 화장될 때도 썩을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죽지 않는다고 해도 병들어서 고생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자리에도 지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몸은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을, 강한 몸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흰머리 소녀들 까만색으로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중년의 부인들 보톡스 맞지 않아도 팽팽한 얼굴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관절염 모든 것을 다 극복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23절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부활을 기다린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날에는 정말 멋질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볼까요? 그날에 당신은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시작. 아멘. 정말 여러분 아름다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욕된 것이 있는데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성화가 완성된 영광의 몸을 우리 모두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위에 복음이냐면 죽음을 극복하기 때문에, 질병을 극복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치욕을 극복하기 때문에, 몸까지 전인적인 구원을 주기 때문에 부활까지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일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다가 딸 이민아 집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민아 집사님은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미국의 남가주 사랑위의 집사님이었고 변호사였습니다. 검찰 일을 하다가 소수민족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그는 검찰의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어 그들을 도왔던 참 아름다웠던 집사님이죠. 자, 이어령 박사님 예수 믿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 위에가 영성의 세계라는 거죠. 한 언론인은 이 책을 서평하기를 평생 동양인의 지혜서인 논어를 붙잡았던 그가 논어를 내려놓고 성경을 붙들었다. 거기에 나오는 책, 그 책의 15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복음의 진술을 어른께서 붙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약한 몸이 치료받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더 건강한 몸으로 충성하고 싶어하는 것 있지만, 그러나 혹여 하나님께서 이 병을 끌어안고 살라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기적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기말고사에 꼭 나오기 때문에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스마트폰 끄셨으면 할 수 없고 혹시 무음 모드로 돼 있는 분은 찍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전도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음의 본질이 뭐냐면 타나토스라는 헬라어는 분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상 설명을 좀 줄이면 육신의 분리만 육신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분리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죽자마자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영혼은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 가죠. 육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해가 이루어지죠.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는 결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즉시 하늘 낙원이라 부르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십자가상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소유격은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는 유대 개념의 메시아 개념이 있는 거죠. 짧은 고백을 듣고 주저없이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동양 사상은 구천을 떠돌다 간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십자가를 믿어도 연옥에 들어갔다가 연단받고 낙원 천국에 간다고 표현하지만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없습니다, 연옥은.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십자가 복음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갈 곳은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석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추모 예배로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은 중간 상태입니다. 들어갈 사람이 다 들어가지 않았고 영혼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중요한 순간은 재림입니다. 초림은 2000년 전에, 재림은 그 어느 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인 것이죠.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불신자가 나중에 부활해요.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요 그들은 저주와 치욕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왜 우리가 시민들을 전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자마자 영혼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부활이 불신자에게도 있는데 저주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영광의 부활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죠.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귀는 박성규를 고발할 거예요.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목사요, 총장도 지냈지만 저의 죄상을 다 고발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떠올리겠죠. 사실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박성규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을 아였기에 이런 상을 주셔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으로 가며 김일성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가에 대하여 그들은 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표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속죄받을 수 없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고 죽자마자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부활이 왜 복음이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그 놀라운 기쁨에 몸까지 완전해지는 그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부활까지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논증이 무려 58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임을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분을 위해서 저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음을 의심하지 말고 천국 가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유명한 로마서 강의 8장에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몸까지도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큰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일생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살고 이 소중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좌우하는 복음을 우리가 꼭 가정과 서울시 안에서 전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을 뿐 아니라 My Lord, The Lord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종이 될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합니다. 첫째,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되는 소식이죠. 이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확신하며 확신 얻은 성도는 헌신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